누가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17장에서 여기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얘기를 네 개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2절에 오늘 얘기 작은 이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첫 번째 얘기고 이제 3절부터 4절에 보면 끝없는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에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야. 아니야.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내가 굉장한 높임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라.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라는 네 가지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누가는 네 가지를 묶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얘기를 절수는 10절이지만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결코 작은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실족이란 것은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뭔가 시험들게 하고 뭔가 좌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나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엄청 끔찍한 얘기죠. 연자 맷돌은 아시다시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맷돌을 콩이나 갈 때 옛날에 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이 맷돌이란 게 그들의 생활 필수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가는데 그 맷돌을 목에다 한번 건다고 생각합시오. 그 큰 돌멩이를 그걸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기 낫다. 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속담이죠. 아주 나쁜 사람, 이건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을 말할 때 이런 것을 표현을 썼던 거죠. 자, 다시 보십시오.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에 큰 돌멩이가 있어서 그 돌멩이를 잘 숨겨놨다가 탁 넘어지게 하는 일. 혹은 이제 이 올가미 같은 걸 딱 해서 확 잡아채듯이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모르게 탁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넘어지게 하는 수도 있고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절망감에 빠질 수 있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거대한 슬픔에 몰아넣는 그런 일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 보면 다시 보십시오. 1절에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중의 부정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참 여러분도 저도 다른 사람을 좀 마음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한 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죠. 인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작은 사람 하나를 만약 실종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을 이런 강인한 비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작은 이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 15장에 볼 때는 길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지이나 당자 같은 것 혹은 병든 자 혹은 거지 나사로 혹은 뭐 세리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어린 아이 이렇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러저렇게 약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거는 바로 네가 죽는 일과 같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사람들을 아주 든든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뭐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작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범죄이며 네 목숨이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위험하고 불의한 일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기억해라. 그대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 가운데 특별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이토록 큰 범죄임을 기억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의 분쟁 같은 거죠. 교회가 어떤 문제로 분쟁합니다. 그게 목사의 잘못이든 뭐 교인들의 문제든 어떻게 하는 가운데 이게 자꾸만 풀어가지 못하고 막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싸움을 하고 네가 이렇게 말하니 저렇게 말하는 가운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에 와 있는 처음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한 교회에서 오래됐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싸움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목사님하고 또 이래 했는데 저도 뭐 그때는 참 뭔지 뭐 정신이 없어 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한 몇 달을 하고만 노예에 올라가고 이런 가운데 야 이게 뭔가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이들, 젊은이들과 새로 놓은 사람들입니다. 알다시피 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 뭐 면역이 돼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자기들은 싸움하는 게 재밌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볼 때 그렇게 싸움할 일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싸움하는 일이라고 누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 벌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 하나를 해결 못해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오래전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교회 일들이 있었을 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제 문제와 이 문제 때문에 교인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거예요. 저야 뭐 나이가 들고 또 목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거기에 싸움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통받는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새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특별히 작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이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밭에 가라지가 왔다. 그래서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런 가라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다 뽑아버립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근데 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고 했냐면, 가라지 괜찮다, 뭐,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뭐, 요즘 경영하게 뭐, 미꾸라지도 필요하다,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른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아, 가라지 뽑아야 한다는 열정 좋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통해서 가라지가 쉽게 뽑혀지지 않거든요. 가라지는 곡식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뽑다가 옆에 있는 약한 것들이 다 뽑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면서 어떻게 보면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끝내 그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뽑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 정도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걸려 넘어지는 것,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든든함, 우리의 진리에 대한 투쟁, 좋다. 그러나 그런 걸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언제나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이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할 사실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항상 이 작은 자들을 희생시켰겠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언젠가 생각해 바톨레티라는 사람이 쓴 그 히틀러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 유대인들을 그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속아냈죠. 다시 말하면 그 히틀러의 정책 가운데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리안 민족의 어떤 순수성과 이 강함을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처단해 갔던 거죠. 칼 슈미에라는 12살짜리 아이의 글이 있습니다. 1936년 그의 학급 전체가 근처 함부르크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견학을 갔다. 병원에서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병동을 돌려보며 이제 심신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를 살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을 비참한 삶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 아이에게는 이건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교사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은 생산적인 삶을 살기에 부적합하며 독일의 부흥에 도움이 못하며 쓸모가 없고 정부의 세금만 충낸다고 있다고 하죠. 심신의 이상이 있는 이들에게 쓸 돈을 보다 나은 곳에 쓸 수 있다는 선전을 부묻기도 했습니다. 나치의 벽과 그물마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병자들을 돌보는 데 쓰이고 있다는 포스트를 더 깊이 붙였죠. 이러한 장애인들은 지배 인종을 생각하는 히틀러에게는 반드시 반개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런 아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들을 단종시켰던 거죠. 쓸모없이 식량만 충내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고서 한 2년 지난 1941년 여름에 이제 이번에는 각 가정의 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질의서가 서둘보였다.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안락사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독일에는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장자들을 부적절하고 쓸모없는 식충이로 단정하는 말인가. 당신과 나는 오직 생산적일 때까지만 목숨을 부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죠. 물론 이러한 것이 한 몇 년 동안 시행하다가 결국 히틀러는 이것을 중단하라고 1940년 정도에서 이렇게 42년 정도에서 이렇게 끝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의 이러한 방식에서 끝없이 이러한 약자들을 뭔가 걸림돌로 생각하고 것을 뭔가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언제까지가 매우 충격받았던 것은 1997년입니까? 세계 보건기구가 아프리카의 그런 빈민들에게 그 물품을 보냈는데 이 존슨 같은 이런 대약품 회사들이 거기 보낸 약품이 뭡니까? 구호활동 약품이 뭡니까? 거기에는 보면 금연약, 입술 크림, 치질약 등 그리고 유통기한이 다 지난 것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끝없이 이러한 약한 자들에 대한 이 멸시와 조롱을 그런 방식으로 담은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우리 기업이 그런 후원을 한다고 이름을 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꼭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언제나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특별히 작은 자의 희생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0절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가?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들은 이런 식의 논리를 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한 사람 예수를 희생시켜 가는 것이죠.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지은 중요한 개념 하나가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은 그의 원론은 그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꽤 많은 책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권력자나 혹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에 희생양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희생양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뭔가 소수민족이나 혹은 이러저런 사람들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각 나라, 각 문화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 불구자 빈털떨이 불우한 사람들 이런 식의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사형집행을 하고 구경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관동대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했던 것이 뭡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 이때면 이런 식의 수많은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중세시대에 그 끔찍한 패스트나 수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패스트 시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녀사냥 같은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문헌으로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마녀망치 같은 것은 기독교의 신학이 여자들을 어떻게 마녀로 만드는지에 상세하게 씁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알고 그걸 갖고 글을 썼고 그것이 문헌을 만들고 그걸 발표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약자 여자들 이런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전염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방하게 되고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랄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는 여자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간음하는 여자를 사람들이 돌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이것도 이렇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들 역시 그 여자보다 못지않은 간음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생양을 잡아서 그중에 특별히 사회적 약자나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넘어지고 하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1997년에 IMF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 1998년 그 이후에 여름에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엄청난 노동행위가 정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문제로 엄청 싸우다가 결국 회사와 노조가 이제 협상을 맺어서 그 당시 협상한 결론이 뭐냐 하면 노조위원 중에 277명의 정리해고자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자는 남자 133명, 여자 144명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여자 중에 특별히 144명의 여자는 누구냐 하면 그 공장에서 밥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정규직. 그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사협정을 통해 이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합니다. 밥꽃양이란 영화였죠. 그 말은 그렇습니다. 밥은 뭡니까? 밥을 짓던 그녀들이 어느 순간 투쟁의 꽃이 되었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영화는 이 144명의 여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는 남편을 먼저 희망 퇴직시키고 끝까지 싸운 아줌마도 있고 전복이까지 포함해서 삼남매를 섬기고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입사해서 식당 일을 하며 마지를 고3까지 밖에 못 키운 뭐 이런 사람 하여튼 그런 사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늘 따뜻한 밥을 해주던 사람들입니다. 늘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순간, 회사의 타협의 순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희생이 됐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아까 했던 133명의 남성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에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144명 여성 노동자들은 아무도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사회 방식인지 모르죠. 저는 이런 성경을 자꾸만 지극히 작은 우리들의 이 사소한 얘기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그냥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좀 더 자꾸만 저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아도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뜨돌성한 영화 산업의 선전보다도 가까운 사람의 부고장에 특급 관심을 가져야 한다. 큰 것에 대한 편애는 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철학의 음성은 언제나 기존 사회의 의지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산적인가, 뭔가 효율적인가 라는 것 다른 것은 이런 물신주의는 철학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작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자리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한 사회와 또 세계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하는 이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이 오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르네 디라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양은 다 자기들의 문제를 약자들에게 둘러씌우고 그들을 희생해서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이 옳은 양행했다. 그가 본 모든 문화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라. 복음서의 예수는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죄와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 예수에게 돌렸다. 그러나 복음서는 말한다. 그 희생양은 결코 불의한 자가 아니고 그는 의로운 자였고 우리는 결코 그를 죽여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르네 디라르는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에 대한 고발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깊이 하자고 말합니다. 니체 그는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손에 든 남자가 성자를 찾아왔다. 그는 물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가련하고 또 몸이 참 장애인데다가 죽기에도 부족할 만큼 삶 밖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무서운 목소리를 말했다. 죽여라. 죽이고 사흘 밤 동안 아이를 팔에 안고 이 일을 기억하고 새겨라. 그러면 네가 아이를 낳을 만한 때에 아닐 때 아이를 낳는 일이 다시는 없겠지. 이 말을 듣고 실망해서 이 아이의 남자는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성자가 아이를 죽이라고 이러한 장애인 아이를 죽이라는 잔인한 충고를 했다고 그를 비난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이 더 잔인한 일이 아닐까.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보면 이 니체에게는 기독교가 이런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 작은 자들의 생명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희생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들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는 참을 수 없고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게 낫다. 레위기 19장 14절을 말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놓지 말고 치워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를 사랑하고 그가 세운 교회 공동체를 오늘도 다니고 있습니다.